오늘 성경의 주요 예언 18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메시아 왕국과 산상수훈의 관계,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벌써 시작한 지 17주가 지났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주요 예언,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의 유명한 달라스, 우리가 이제 보통 달라스 신학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 이제 달라스 신학교, 그쪽에 학장, 아마 총장을 지내신 존 월부드라고 하는 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주요 예언 37개를 이렇게 간추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번을 이제 강의를 했고, 그 강의한 모든 내용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서 17번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이걸 이제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0번 정도는 신약성경의 예언들과 그 예언들의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17번의 강해를 통해서 월부드 박사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주요 메시지가 뭔가, 이걸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그분이 이렇게 열렬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그런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왕국. 그러니까 그냥 신약성경만 읽으면 그냥 요한복음 읽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예, 구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개개인의 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느냐? 결국은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왕국을 이 땅에 세우셔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이제 빠져서 결국 첫 아담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아담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첫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거,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신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다. 이거를 이제 월부드 박사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첫 아담이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 구약성경은 한마디로 뭐에 대한 거냐 하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 여러 사람들의 이 일생, 그 일생은 뭐냐, 궁극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그게 구약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그 다음에 신약이 이렇게 딱 매칭이 이제 되면서, 구약은 첫 아담의 세대들 복수가 돼 있어요. 그 세대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책이라고,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왕국, 그것이 이제 안 돼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성경을 다른 용도로,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이런 용도, 아니면 매일같이 이렇게 큐티, 이렇게 해서 좀 잘 좋은 말씀 읽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용도로만 읽으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성경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천주교에서 나온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렇게 해서 왕국이라는 건 없고 그렇게 되니까 무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는 식의 이와 같은 그 천주교 해석을 이제 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이 들어있어요. 그 경륜들이 다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이제 시작이 되면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아, 드디어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성경을 가서 마태복음을 쫙 읽으면은 그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뭔가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구원받을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해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로는 그 다음 주에 가서 마태복음 5장을 펴고 설교를 하면서 또 이제 행위 이걸 대해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에 빠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말씀을 강해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을 구원의 복음으로 이해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성도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냐?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잡아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만든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그런 메시아다. 이와 같은 그 핵심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이제부터 읽을 때 신약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이거든요. 예, 이후부터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읽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산상수훈 같으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 근방의 어느 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그 안에 밀어넣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잘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구원의 복음으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을 행하고 뭘 행하고 뭘 행하고 이거 하지 못하면 그런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오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거 마태복음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애들 잡아다가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지옥 간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말 안 듣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너 부모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이 목사가 해야 될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 2만 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난주에 왔길래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하도 뭐라 그럴까 신기해서 한번 좀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데려다가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이런 거를 구원의 복음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그걸 잘라내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걸 구원의, 뭐라 그럴까, 방도로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 말을 안 듣거나 뭘 안 하거나 교회에 무슨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그냥 가서 쉽게 지옥 간다 그러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목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있는 그대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래야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였냐? 그 당시에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외치지요.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너희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왕이 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1장에도 가서 보시면 이 수태고지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수태고지 그 내용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네 태의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을 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국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이제 가서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실망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이제 21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냐?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그런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자 우리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 이 평범한 그런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국을 가져와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그 왕국을 가져오실 그분으로 우리가 믿었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러고 나서 이 나오는 말씀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똑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왕국이 거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이제 부활하셨으니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온통 뭐예요? 왕국이거든요. 어떤 왕국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렇게 되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그 왕국에 앉아서 과거에 그 다윗이 통치하던 그런 그 시절, 그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거. 그렇죠? 그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 월보드 박사님이 메시아 왕국과 산상수훈의 관계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의 주요 예언으로 들어가면서 그 예언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백그라운드로서 산상수훈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예언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챕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산상수훈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십니다. 자,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행하신 첫 번째 공중을 향한 설교예요. 설교. 근데 그게 지금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중을 향한 유대인들 그 대중을 향한 첫 번째 이제 설교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 가운데 너희가 1500년을 살아왔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1500년 전쯤에 이제 새로운 이 언약을 이제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구약 시대 속에 너희가 1500년을 이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가 되고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나눈다고 해서 613개인가로 이걸 나눠 놓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위선의 극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보면 무언가 화려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안을 보면 뭐예요?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가. 그러니까 회칠함 돌무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회를 이렇게 칠하고 이래갖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어 있는 그 같은 뼈가 들어있는 이게 극도로 절정에 달한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하냐? 왕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가려면 왕국의 백성들은 최소한 이런 정도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dispensation.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과 인간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경영 방법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런 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는 그 틀을 지켜서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규범들은 과거의 너희 선진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지금 너희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그냥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왕국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주요한 가르침이에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이분이 침례자 요한의 출생과 어린 시절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령으로 침례자 요한이 와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누가복음 1장, 그 다음에 3장, 요한복음 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전령인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드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런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버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이건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미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이 출생하기 약 7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 앞에 달려갈 전령, 침례자 요한, 이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말라기 3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출생 자체도 하나님이 미리 700년 전쯤에 또 오시기 400년 전쯤에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 이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하고 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자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요한복음 1장 14절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들 제가 금방 인용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앞부분에 침례자 요한이 출생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출생하는 거, 요런 부분들을 가만히 가서 있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복음서의 기자들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앞부분만 그냥 가서 딱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와 메시아로 오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 사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게 성경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왜 내가 와서 침례를 주느냐. 요한복음 1장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해서 미리 전령으로 와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침례를 주는 거다. 회개의 침례를 주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험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핸드가 요거잖아요. 핸드가 얼마나 가까워요. 우리 몸 안에 핸드 이렇게 이게 손이 아무리 멀어봐 저기까지 못 가잖아요. At hand. 바로 핸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여기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가서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에 지금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개역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현대 역본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왕국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천국 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 킹제임 성경을 비롯한 올바른 그런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왕국 그건 뭡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왕국.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이 왕국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 세상의 왕국이 쭉 변천해 가면서 이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 부른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성경이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 왕국의 이름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를 천국으로 번역하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천국으로 번역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이 천국 저기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다 이해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대언자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말씀했던 그 왕국 세우는 거 지금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도대체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렇게 길게 주신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다 말씀하신 겁니다. 5장, 6장, 7장을. 자, 그래서 이 일부는 마가복음 4장 21절 23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 8장 16에서 18절, 11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3절, 33절에서 36절에도 이 산상수훈 내용의 일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전체가 이제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왕국의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왕국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일단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이제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국가가 될 거다. 이제 이런 것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는 이렇게 해서 메시아 이 예언을 가서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메시아가 오면 엄청난 복을 가지고 옵니다. 이 땅에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저 메시아가 오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거기 그 왕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독립된 왕국을 차지하고 메시아가 다스리고 더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 메시아 왕국의 복 이거를 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나 다 받을 줄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 왕국에 유대인들하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격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왕국을 가져오셔서 그래서 이들에게 왕국을 주시려고 하면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헌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국민이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듯이 그 왕국의 국민, 시민이 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먼저 선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니시면서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왕국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먼저 내가 주려고 하는 왕국, 이 왕국의 시민이 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를 먼저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을 세우기 전에 뭘 먼저 만들었어요? 헌법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헌법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이 그냥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들어오려면 거기에 살려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거를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깨닫도록 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이면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산상순이 나오는 거예요. 공생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산상순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주려고 하는 왕국, 그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자격 요건 아니면 도덕규범, 윤리규범 아니면 헌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오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이제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지금 오셔서 자신이 이 유대 땅에 세울 그 왕국, 그 왕국에 지금 도덕 규범, 헌법 규범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천국으로 번역을 해놓고 그렇게 그걸 읽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할 일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쭉 읽으면 행위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걸 지금 천국으로 이해하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충돌을 일으키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자, 물론 유대인들이 이 왕국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가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난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초림 때 주시려고 했던 그런 왕국이 재림의 때로 연기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요 예언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주요 예언 중에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예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래 주려고 의도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냥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 하나는 자유주의자들, 천주교 이런 데서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위 구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이게 왕국의 규범이에요. 왕국의 규범. 예, 그런데 이 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원리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그런 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이 되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묻히신 것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게 들어있어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산상수훈에 그게 전혀 없습니다. 다 뭐예요? 의롭게 행하는 게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1차적으로 예, 유대인들을 향한 그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생활 규범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천주교식으로 해석하면 행위구원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되면 하나의 극단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극단적인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건 왕국에 대한 거 아니냐, 천년 왕국에 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따라야 될 그와 같은 원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세대주의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세대주의, 이건 좀 잘못된 말인데 영어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걸 좀 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담을 향한 경륜, 노아를 향한 경륜, 또 모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륜,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다스린 이와 같은 경영통치 원리, 이런 게 변했다는 걸 누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영통치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달라진 겁니다. 자, 경륜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고 경영 방식 이런 게 주요 경영 원리가 세대마다 달라진다 해도 그 안에 사람들이 지켜야 될 대다수의 생활 윤리 아니면 도덕 윤리 이런 규범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십계명, 거기 열 가지 명령들이 들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을 요약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경배하는 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6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안식일 규정은 예를 들어 예외, 그건 이제 주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건 예외로 하고 그럼 나머지 9개 나머지 아홉 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한 이런 모든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모세 시대에도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지켜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륜이 바뀌어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윤리는 거의 대다수가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런 생활 윤리의 거의 다수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노아에게도 해당이 되고, 아,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건 노아에게도 해당이 되고 아담에게도 해당이 되고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건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어느 면에서 생활윤리예요. 그 생활윤리 1차적으로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원리는 시대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적용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생활윤리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마태복음 5장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지금 이 시대도 따라야 될 하나님의 그러한 그 귀중한 원리들이 매우 많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거는 천년왕국의 헌법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유주의적 해석을 취해서 행위 구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틀린 거고, 두 번째 요거는 천년왕국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산상수훈은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그 시민들의 규범을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우리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귀중한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포하시면서 공생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제자들 이제 취하셨습니다. 2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심지어 온 시리아, 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고 이 왼쪽으로 지중해 쪽은 레바논이 있어요. 그 레바논이 성경에 두루와 시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루와시돈, 지금의 시리아 똑같은 시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모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갈릴리와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지역이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큰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이제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분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갈릴리 바닷가 어느 근처에 어느 산에 지금 올라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팔복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왕국의 규범들을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지금 관심사는 뭐냐? 예수님이 왕국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저분을 쫓아가면 나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지금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분이 주려고 하는 그 메시아 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생각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봐도 알고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얘기하는 613가지 그 율법 해라 안 해라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지금 하나님의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했는데 이분이 오셔서 지금 하늘의 왕국을 주신다고 하니 그러면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예,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지키라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냥 완전히 100% 무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내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의 특성을 먼저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 바리새인들은 외적 형식을 강조하는데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왕국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내적으로 변화가 생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는 화려한데 내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는 이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화려한데 속이 썩어 있는 이런 거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첫 번째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주려고 했는데 하늘의 왕국의 소유자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침을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예, 이렇게 나오면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이라고 하는 건 땅에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을 상속받는다. 그게 뭐예요? 그 왕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6절, 7절에 뭐가 나오냐? 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어떤 핵심 원리는 의예요. 의는 righteousness예요.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완전히 부패가 된 이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국 백성의 의는 예수님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에 관한 한 나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613개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613개를. 그런데 그런 거 지키는 거 갖고는 내가 주려고 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왕국을 주려고 하는데 그 왕국의 시민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듣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 저거 의를 행한다 그래서 613개를 다 지킨다 그러는데 그런 거 지키는 것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지키기 힘든데 일반 서민들 뭐 세리나 창녀나 저와 같은 이런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손으로 아니면 자기 힘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의를 취득한 사람만이 하늘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백성은 의의를 사모하는 내적인 그러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의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많은 의로운 일을 했어요. 구제했어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십일조를 드렸어요. 정말 요 조그만 것에 십일조까지 다 드리고 하면서 의롭게 한다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행한 자기의다. 이런 걸로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다. 이게 무슨 얘기야? 바리새인들 613개 그 율법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그거 지키지 못하면 다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다 지켰는데 너희 왜 지키지 않았느냐 하고 사람들 책망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나는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그 말이 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거기 들어가려면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절 9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하신 걸 하나님을 사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 영어로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그래서 사람을 자꾸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긴다고 이 하늘의 왕국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10절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의 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내적인 그런 의,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와서 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그 핍박을 받고 종교인들의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그 문맥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래서 까닭 없이 핍박당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세대에서 그렇게 핍박당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 거지 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시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소금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캐낸 그와 같은 그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면은 그 소금물이, 소금 맛이 다 빠지고 나면 말 그대로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짝에 설명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건 사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하나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예요. 두 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데 저기 빛이 있으면 그거 못 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여행 가서 보니까 도시들이 다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저 밑에 있으면 안 보이지만. 그렇죠? 다 꼭대기에 있는데 눈만 뜨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않냐고 등잔째에 이르더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준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도 여러분 그 시대에만 해당이 돼요? 지금도 해당이 돼요? 아, 지금도 해당이 되고 노아 시대에도 해당이 되고 모세 시대에도 해당이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원리들이, 이런 걸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왕국 백성이 되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얘기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아, 그럼 모세 율법하고 왕국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태까지는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613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금 지켜왔는데,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 그 들어가려고 하면 모세 율법은 그냥 깡그리다 무시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 구약시대 그 말씀들 폐하러온 게 아니다. 뭐라고? 폐하러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성취하러 왔노라. 그래서 구약시대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신약시대를 여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아주 심오한 말씀을 5장 18절에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가 된다 해서 하나님 말씀의 영감과 그 다음에 보존 1.1획 점, 말 그대로 점 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이 있고 기억 옆에 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 더 그으면 기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런 것까지도 다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상이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글자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글자의 점과 획까지도 보존이 된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 이제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 가르치는 자 이 사람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왕국에는 여전히 율법이 있고 그렇죠? 율법의 일부분들 이 재림의 때에 지켜져야 될 그와 같은 율법의 일부분들은 여전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성전 가서 보시면 여전히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렇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왜 있어요?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일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시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세율법의 최소한 일부분이 그대로 지켜지고 모세율법 자체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보존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와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의 특성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5장 21절에서 22절 옛날 사람들 구약성경 모세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 왕국의 백성 이게 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살인하는 거 이것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되고 또 누구 자기 형제에게 라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바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너 어리석은 자, 이 봐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살인하는 거 이상으로 더 나쁜 죄악이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 체계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왕국의 그 헌법이 지금까지 지켰던 모세율법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격하다. 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27절 간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 듣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아주 더 엄격한 간음,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어때? 간음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모세 율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그 같은 윤리 도덕적 규범을 가진 사람들이래야 그래야 하늘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구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들을 능가해야 된다고 하니 이건 능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를 능가해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의 그 의를 입어야 이게 가능하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 7년 환란기를 끝까지 견뎌가면서 그 들어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은혜,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혼하는 문제, 예, 31절, 32절. 이혼하는 문제, 말 그대로 이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그냥 돈만 주면 이혼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거기서 진짜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얘기가 나와요. 43절에.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인간으로서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아주 고차원의 왕국의 규범을 내가 지금 주려가는 메시아 왕국의 규범은 이런 정도의 규범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6장 1절에 가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100만 원 줬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었거든요. 내가 저 사람 저 과부에게 50만 원을 줬습니다 하고 구제하고는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다 이젠. 그렇죠?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 거, 확성기 대고 이렇게 떠드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가 이런 거 조장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예배당에서 누구 얼마 했습니다, 누구 얼마 했습니다 하고 주보에다 다 써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너의 구제하는 일, 그게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늘에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기도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저기 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위선자들이 하는 거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구약시대 한 1500년 동안 내려왔던 이런 모든 거를 그냥 완전히 뒤집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이런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도의 샘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6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처음에 이 기도할 때 이런 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돼? 6장 9절에서 13절.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는 대개 이런 형태를 떼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룩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그렇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통 사람들이 그 표현에 따라 만극하신 사랑, 그렇죠? 예, 이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제 왕국이 유대인들을 지금 향해서 주는 거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이제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이제 왕이 왔어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죄 문제, 사람들에게 여기 빚진 거라 그랬어요. 킹제임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허물, 그렇죠? 사람들이 실수한 거, 이런 거 용서해 주는 그런 내용,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기도를 끝내야 된, 요런 형태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기도할 때도 이런 형태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리의 간구할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6에서 18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할 때 막 그냥 금식한 사람처럼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 그렇죠? 기름도 바르고 해서 금식한 것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건 뭐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라는 거하고는 계속 완전히 180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에는 이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거, 그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거,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다 조미 먹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 이거는 천년왕국에만 해당이 돼요? 지금도 해당이 돼요? 아, 지금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거,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해당이 되니까 하늘에 그런 보화를 안 쌓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보편적인 그런 원리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6장 24절에는 이 만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천년왕국에 해당이 돼? 지금도 해당이 돼요. 아, 지금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장 25절에서 27절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고, 예, 백합을 이야기하시고 공중에 날짐승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그리고 모든 거 채워주지 아니하시냐, 채워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면서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 45cm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1큐빗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거는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 이교도들이 구하는 거다.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줄 다 아신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34절 가서 보시면 왕국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요점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서는 왕국 백성의 생활 양식과 바리새인들의 생활 양식이 다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누구 보면 죄거든요. 이걸 다 해서 저 사람 뭘 잘못해서 뭐 잘못해서 뭐 잘못해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또 6절에 가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를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지 마라. 그렇죠? 예,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여기도 가서 보니까 그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을 개돼지라 그랬네. 요새 많이 나오죠, 개돼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7절에서 8절에는 기도 생활,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거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을 요약을 이렇게 했어요. 가서 보니까 12절에 이게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라.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접해라. 우리 아마 옛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이해하기가 어느 면에서 쉬울 수 있는데 조금 좀 의역이 된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3절 14절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좁은 길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누구든지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다는 메시아 왕국에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거짓 대언자들 경고하는 내용이 15절에서 20절 말씀하시면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해요? 거짓 고백하는 거 경고한 겁니다. 쥐야, 쥐야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해도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I never knew you. I never.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다가 지금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야주야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을 나는 안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 왕국 백성이 지켜야 될 그 규범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말들을 잘 듣고 그리고 왕국의 백성이 되려고 한 그런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과 같다. 그렇죠? 그냥 대충 듣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이시니까 난 들어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과 같다. 근데 어떻게 홍수가 나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보면 다 집입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갔더니 가이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덕 위에 집들이 다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럼 이제 비가 내리면은 그럼 어떻게 언덕에 있는 집들은 다 까딱 없이 그냥 있는 건데 그 언덕이 거의가 다 바위산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모래가 쓸려 내려가서 저 밑에 이제 고입니다. 여기 평지에 이렇게 고여 있어요. 비가 조금만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면은 여기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비만 한번 오면 어떻게 돼요? 저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있는데 이건 그냥 다 쓸려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그와 같은 그 지형을 가서 보면 언덕에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밑에다 지으면 그러면 쉽지만 여러분 벽돌이고 뭐고 해서 저 위까지 끌고 올라가야 집을 짓는데 그렇게 짓지 않으면 비 한번 내려오면 그냥 다 끝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국 백성이 되려고 할 때 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할 때 그 반석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끝내니까 엄청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28절 한번 가서 봐. 7장 2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613개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갖고 판단받고 정죄받고 뭐 이런 것들 지금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깡그리다 무시하고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이와 같은 도덕 윤리 규범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말 그대로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가지고 회심을 해야만 그래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강조해요?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까지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도 변하고 세상이 빛이 되려고 하면 바깥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을 향한 영적인 가르침이고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고 아니면 헌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려 왔던 그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고 이 땅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진짜로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그와 같은 의미의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고 누구나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왕국에 헌장을 주시면서 나를 따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맥에 맞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신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 그게 뭐예요? 왕국이잖아요.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거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성경의 주요 예언이잖아요. 이 주요 예언이 왕국과 관련해서 쭉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들 이해하려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저자가 한 챕터를 따로 띄어서 산상수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